예,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요. 이 성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영어로 엑스마스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엑스는 헬라 말에서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 크리스토스의 첫 자입니다. 그 단어를 따서, 물론 이 그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엑스는 헬라 발음으로는 키라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에서 엑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는 단어, 모르는 어떤 숫자를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X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즐기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성탄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 성탄절 대신에 한우카를 지킵니다. 이 한우카는 성탄절이 아니고요, 옛날에 성전을 빼앗긴 것을 되찾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을 이 한우카를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이 날을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드리는 날로 하느냐? 이 크리스마스는 말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대신에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라에서 성탄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마저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면서 의미 있는 날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습니다만은 며느리가요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요만한 액자를 하나 줘요. 그 액자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손녀의 사진이라도 좀 넣어 가지고 주면 뭐 그런 대로 성탄 선물 고맙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빈 액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섭섭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좀 이따가 그 며느리가 전화기로 뭐 사진을 띵동 보내니까 그 액자 안에 손녀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네. 디지털 프레임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그 이제 그 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액자로 보내면 이 액자 안에 그 그림이 그냥 뜨는 거예요. 동영상도 뜨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요, 그 액자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보면 손녀가 꼬물꼬물거리고 있어요.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런 대로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띵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날을 그 의미가 희색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첫째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낮추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삶이 신앙의 관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는 먼저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신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가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탄절에 정신을 가진다면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비워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우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스승님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저번에 가서 배워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많이 했고 뭐 자기 자랑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찻잔에다가 차를 계속 붓고 있어요. 근데 차를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넘쳐서 자리를 흥건하게 적셨어요. 자기 자랑에 도취되던 이 사람이 그 바닥을 보면서 아, 스승 손을 잡고 아, 이 잔이 넘치는데 왜 자꾸 따르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스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군요. 그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잔처럼 넘쳐버릴 것이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 거기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사람들 중에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도 시험찬을 그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는 저 시골의 한 소녀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도 시험찬을 그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서 엘파소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건너가서 선교 현장을 우리가 잠시 보고 왔는데요. 그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도시입니다. 그 가서 봤더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뭐 작은 강 같지 않은 강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중간으로 해서 이쪽 편에다가 큰 펜스를 쳐두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은 남한과 북한의 38선이 있듯이 그렇게 큰 장막을 이렇게 쳐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는 이제 엘파소가 있고 멕시코 쪽에는 이제 후아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먼저 집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사는 동네도 그렇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멕시코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도시가 후아레스인데요. 거기에 우리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LA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1998년도에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건실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자체는 열악하고 가난하죠. 그런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이 후아레스의 물을 마신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후아레스로 돌아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 후아레스의 당나귀가 외지로 팔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죽을 때는 꼭 이 후아레스 쪽으로 네 발을 쭉 뻗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물론 여기가 살기 좋은 형편은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이 늘 그립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분은 뭐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난한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병들고 악하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이 세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천국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을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죠. 섬기는 사람이 거기에 뻣뻣이 들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허리를 숙이고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섬기는 자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낮추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겸손해져야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 뭔가? 나는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겸손은 뭐냐? 아무래도 나는 교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무엇인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뭐냐? 나는 이 정도 같으면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정신으로 살면 나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낳고 전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비하의 신분을 말하지만은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이걸 성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부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옛날 중동의 어느 왕국에서 어린 왕자가 물가에서 강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아들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그 바위 위에서 그 왕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왕자에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왕자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강에서 떠내려가는데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 바위가 마침 있어서 거기 딱 걸리는 바람에 바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서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 주머니에 모하메트 벤 하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봐라, 수색해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강 주변을 찾는데 저 상류에 어느 한 동네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빵을 담아가지고 보낼 수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죠. 고상한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참았느냐 보다는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실 뿐 아니라 자기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공과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아픔과 괴로움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뭔가 뭐 봉사를 하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희생이 들어갔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서 절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말은 쉽지만은요, 우리가 진정한 참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렵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로서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다툼과 허영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쉽진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공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무엇을 가지고 판가름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왔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브리테니카 사전을 보시면은 그게 유명한 사람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 이름은 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을 인류에게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있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자 미만으로, 그 단어 숫자가 있으면 천자 미만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개할 때에 2만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연세가 많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구하게 많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살았죠. 33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겨우 3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만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만자도 부족하죠. 사실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얼마나 낮추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인 척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 프랜시스는요,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내 재산을 상속받을래?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내 상속 하나도 안 주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상속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프랜시스가 뭘 택했어요? 뭘 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택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가난하게 평생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참 부자였지만은 그는 예수를 택한 그 결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천국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예수님 옆에 아주 빛난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주변에 다 앉아 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빈 자리는 누가 앉으려고 저기 비워놨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거기에 프랜시스가 앉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마음으로, 아, 우리 스승님이 저기 앉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면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시스가 나는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악한 사람들과 선생님을 비교하십니까? 그러더니 프랜시스가 하는 이야기가 물론 악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앉을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성 프랜시스보다 더 훌륭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주님의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엑스마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탄절의 바른 정신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